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의사당 난동 사건과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개시됐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합헌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6표, 반대 44표가 나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탄핵 심판이 합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6명이 찬성했습니다. 지난달 같은 쟁점을 놓고 진행한 절차 투표보다는 공화당에서 찬성표가 한 표 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표결에 앞서 탄핵 근거를 놓고 약 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결과 인증 저지를 독려하는 듯한 연설과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 난동을 벌이는 장면을 담은 약 13분 분량의 영상을 들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을 이끄는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탄핵소추된 것이라며 이게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될 사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위헌이며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본격적인 변론을 나섭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인권단체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에서 어제 여성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시위를 벌이던 30대 남성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경찰이 물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가 경찰에 벽돌을 던져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올라 알름그렌 미얀마 인도주의 조정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시위대에 대한 불균형적인 물리적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얀마 당국의 평화로운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시위대를 향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권력을 이양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복원하며 구금된 사람을 석방하고 폭력을 자제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서방사회의 경제 제재가 계속된다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란 정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마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부 장관은 어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가 구석에 몰리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하지 않을 행태를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알라비 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롭고 최고 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했다며 하지만 서방이 이란을 핵 개발의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이란의 잘못이 아니라 밀어붙인 이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라비 장관은 다만 핵무기 개발 계획은 현 상황에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고위 관리가 핵무기 개발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백신 승인 관련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자 등을 우선순위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들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접종 제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다음 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약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0년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는 1,4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는 1,465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의 북한 문제 언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3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인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이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접근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핵심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밝힐 자세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늦춤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든 이란이든 혹은 다른 국제적인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고 미국이 곁에 있고 지지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동맹과 협력국들이 인식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문제든 북한 문제든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접근법을 취하기에 앞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하지만 협력국과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근원적인 목표는 접근법이 조율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실내에 외국에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외국에 나갈 준비가 된다면 블링컨 장관이 먼저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을 방문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아시아 동맹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일부 내용이 이날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공식으로 나오지 않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 진전과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이 기술을 확산시키는 이란의 능력을 막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비확산 수단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는 물론 의원들과 언론 등이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등을 자제하면서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이후 처음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부 브리핑을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인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매 브리핑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문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 뒤늦게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열린 총 13번의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9일 현재 북한 문제는 2번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줄어든 대신 그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그리고 최근 군사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사태 등이 채웠습니다. 이처럼 요즘 미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라는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약 20일이 지났지만 행정부 인사들은 물론 의회와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의 연설이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언급되진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부를 찾아 미국의 외교를 주제로 한 연설을 냈습니다.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되돌아왔고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고 역설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언급했지만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한 여러 연설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북한이나 북핵 등과 같은 사안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몇 차례의 언론 인터뷰에서 단 한 차례만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을 뿐 인터뷰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사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 인터뷰와 대변인들의 정례 브리핑의 경우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횟수가 좌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언론들의 관심 역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이란 등 다른 나라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새 회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속단하긴 이르지만 의회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선 약 4시간 동안 상원의원 20여 명이 블링컨 당시 지명자에게 미국의 외교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블링컨 장관에게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한 의원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블링컨 장관의 북한에 대한 언급도 마키 의원의 질문 두 개에 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북핵 문제 해법에 마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답변입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 동안 북한이 검색된 비율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여러 나라에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앞서 도발이 심화됐던 2017년이나 미국 1차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이 돌던 2020년 4월에서 5월, 이들 나라들에 비해 검색 횟수가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침묵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미국의 분주함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been relatively quiet because they're really coming trying to grapple with I think the most difficult.
북한은 1990년대 기근 이후 가장 어려운 내부 상황에 처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대신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국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닝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도 BOA에 북한 스스로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매닝 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basically, you know, North Korea is behaving itself out of sight, out of mind. You know, we're reviewing all of our policies, but you know.
다만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중이란 사실에 주목하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 내 인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끌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현 시점에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 외 다른 사안들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스 국장은 어느 시점 북한이 침묵을 깨고 모두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면서 이땐 미국에서 다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at some point, you know, they're probably going to end up doing something that's going to get everybody's attention, and then we'll be talking about.
고스 국장은 미국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이 무기 실험이나 도발을 하지 않는 현 시점이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오늘 10일 오전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성 김 대행과 노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미한 간 각급에서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직접적인 수입과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속임수를 통해 확보한 정지위의 양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품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뿐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석탄 수출이 지난해 7월 말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 북한 군수공업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북한 정보통신, IT 전문가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사이버 해커들의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공격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무기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군사협력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오택성 기자와 함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문가 패널은 한 관계국의 설명을 인용했는데요. 이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시켰지만 이 시설에 아직 인력이 유지되고 있어 북한이 이를 온전히 포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과 올해 초 북한 열병식에 공개된 신형 무기들에 대한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에 단거리와 중거리뿐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의 평가를 인용해서요. 북한이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핵 폭발물을 탑재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을 자금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국가 보고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은 약 3억 1,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자금을 탈취했고요. 이를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이버킹을 통한 자금 마련은 비단 이번 보고서에서만 지적된 건 아닙니다. 2019년 8월에 공개된 안보리 전문가편을 보고서는요, 북한이 20억 달러 규모의 해킹 활동을 벌였고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공격이 10차례로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외에 북한의 자금 확보 활동으로 거론된 내용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해외 파견 노동자인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전문가 패널이 북한 만수대와 백호 무역회사 등을 통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의 군수공업부를 통한 북한 노동자 파견에 대한 조사인데요. 이들은 특히 IT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군사 부문에서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으로 지목된 내용이 있죠.
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 협력과 관련한 정보를 최신화했다며 이란과의 협력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주요 부품 운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의 기술 개발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이란 측이 가짜 정보와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벌인 조사를 담았다고 반박한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언제 정식으로 공개되나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1년에 두 차례 공개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상반기 중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발표에 앞서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면 이사국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최종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개된 안보리 2월 일정을 보면 이달 말에 북한 논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이때 이사국들이 보고서 초안을 회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19년의 경우 상반기 보고서는 모두 3월 초에 공개됐습니다.
네, 오택성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협력 정황을 담은 유엔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미 본토 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팩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9일 VOA에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개발 협력의 본질은 미국 동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팩톨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UN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북한과 이란 간 전반적인 무기 개발 협력 정황은 새로울 게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우주 발사라는 명목 아래 북한이 이미 확보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기술 유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은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간주해 백돌 교수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보고서는 두 나라가 동시에 미 본토 타격 셈법을 공유하기 시작한 지표를 처음으로 드러냈다는 데 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란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독립적인 우주발사 역량을 갖췄다며 향후 탄도미사일 기술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서쪽에서 이란이 동쪽에서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제한된 요격기 수량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원시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역량을 끌어올릴 경우 미 본토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양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백돌 교수는 지난해 9월 북한과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단을 꾸려 이란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체드 스브라지아, 당시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중 공동대표단의 이란 방문과 지난해 중국이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된 이 협정은 중국이 이란의 전방위 분야에 25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백돌 교수는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BOR의 핵심 군사 능력을 이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중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란의 군 현대화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art of what they did in that deal was they brought the North Koreans in, and the North Koreans kind of.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협력 움직임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도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계해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부가 중국, 이란 해군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이란이 북한의 반제재 국가 모임 창설을 제안한 가운데 베넷 선임 연구원 이란 당국의 한국 선박 피랍 또한 독립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와 같은 연대 형성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내 집단 안보 체제 쿼드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며 모두 미국을 방해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is an association mirrors the quad but is focused on countering the US as opposed to the
한미 연합 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과 이란의 연계 정황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정부가 이란과 북한의 핵 협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협상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coordination and synchronization between the two teams.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협상에 초점을 맞춘 두 개의 협상단을 둘 것으로 전망하며 한쪽 협상단 내 제안 내용이 다른 협상단이 관여하고 있는 협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향후 북한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 이외에도 미사일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aid that they will insist on missiles being part of the negotiations.
세이모 전 조종관은 두 협상 모두 어떤 진전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협력 문제가 핵심 의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에서 국경 봉쇄 장기화로 생필품 대란 등 심각한 경제난이 빚어지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제기구들의 활동도 사실상 멈춘 가운데 유니세프는 올해 끝나는 5개년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북한 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그 이후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봉쇄 조치가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 많은 기업이 멈춰서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1년 정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까지는 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 특별 결정에 따라 국가의 필수적인 물품은 들여올 수 있었지만 완전히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가까스로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봉쇄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의약품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9일 BOA에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던 와중에 나온 마체고라 대사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가 생산이 줄고 교역이 감소했음을 확인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또 북한에서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며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내려야 하는 결정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 응하는 것이라고 토콜라 부소장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마체고라 대사가 설명한 상황은 북한 경제가 지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품 수입을 못해 북한 남흥에 있는 비료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최근 보도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비료 공장 같이 복잡하고 현대적인 곳들은 부품 수입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못할 경우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열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지도부가 국경 개발을 최대한 늦추려 하겠지만 농업 생산량과 직결된 비료 산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국경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 리뷰 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경제가 대외무역이 80% 이상 급락하고 산업활동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시장의 기능마저 크게 약화되고 불안정해지면서 경제활동 전반이 일시에 위축된 것으로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대북제재가 본격화한 이후 버티기를 지속한 북한경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는 물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전면 봉쇄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방북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기구 인력이 거의 철수하면서 기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은 2017년 시작돼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던 대북 5개년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유엔 전략계획과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의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된 점을 고려해 북한 당국이 현 유엔 전략계획의 1년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략계획은 북한 외무성과 유엔기구, 국제인도지원개발기구들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5개년 전략계획으로 북한의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보건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 4가지 전략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심화되는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특별기구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낡은 경제시스템 전반을 손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9일 당 제8기 2차 전원회의 이틀째 회의 보고에서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 내각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해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당 중심의 국가체제 아래 경제사업 전반에 대한 내각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 즉 임시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전엔 미국과의 회담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문에서 당국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만든 건 이례적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 기구를 통해 북한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고질적인 내부 시스템 전반을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조충희 소장은 대외 개방을 거부하고 자력 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오랜 낭비적 요소들을 없애고 한정된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난 심화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낭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군수공업이나 당경제 이런 그 특수기관들의 경제적으로 낭비가 많이 됐어요. 내각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이제 모든 특수경제들, 그다음에 돈 버는 외화벌이 회사들, 당경제들을 내각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이 중앙은행을 격류해가지고서 통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환은 중앙은행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특수기관들에서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선 돈이 되는 알짜 기업들은 군수사업인 제2경제위원회나 당과 군 등 힘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의 재정경리부와 39호실, 경공업부 등 전문부서와 군의 총참모부, 총정치국 등이 제각기 노른자위 기업들을 독식하며 국가경제를 외면한 채 외화벌이와 자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적폐로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채경고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는 내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당과 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 같은 비상설기구 설치는 북한이 지난 2019년 12월 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에서 내각 책임들을 천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각의 그런 총리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군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력 공급하니까 이제 군 쪽 인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또 외화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도 있을 거고, 그런 인사들로 이제 구성되겠죠.
하지만 수십 년간 당 영도 체제가 굳어진 북한에서 내각이 명실상부한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내각은 당과 군에 압도돼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내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8차 당 대회에서 당내 전문 부서로 경제정책실을 신설하고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에게 내각 부총리직을 겸직하도록 한 조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당과 내각의 보직을 동시에 맡은 경우는 전례 없는 일로 내각의 힘을 실어 내각 간부의 지시와 지위에 철저히 따르도록 한 조치인 셈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내각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기구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인데, 근데 북한은 당이라고 하는 정치 중심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당 쪽에서 지원이나 양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내각이 경제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라고 그러고,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전현철 경제정책실장을 내각의 부총리까지 보내서 당과의 관계를 강화를 지시했는데 그게 안 돌아간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당 전원회의 첫날인 8일 김 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올해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박사는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수립 과정에서부터 내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시작한 당 전원회의는 10일까지 사흘째 이어졌고, 북한은 회의 종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은 모두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범죄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책임 추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 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보고관은 두 세력 모두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해 국민이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얀마의 대규모 시위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미얀마 국민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한국 성균관대 교수를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군부 독재로 인한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또 민주화를 추구하던 미얀마가 다시 거꾸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부가 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하는 일인데 항상 군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군부들이 자기들이 돈 줄이 이제 막힐 것 같은 어떤 그 조바심, 그리고 민홍라인 최고 커맨더 인 치프가 6월 달이면은 자리를 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원했던 거는 과거의 모델처럼 그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2015년도에도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2020년도에는 선거가
더 이 사람들이 크게 뒤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더 앞서기 시작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꿈도 다 가질 수가 없고 또 일단 6월에 자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갖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그 동결이 되거나 자기가 쉽게 돈에 손을 못 댈 것 같은 그런 그 조바심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선거의 문제점, 이거는 그냥 핑계 구실거리를 삼은 거고요.
그렇군요. 미나웅 플라잉의 군부의 평판이나 입지는 어떤가요?
내부적으로 볼 때 군부 내에서도 이 미나웅 라이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복대돼 있고 너무 금전적인 욕심이 많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일본은 미나웅 라이 때문에 자기들도 또 부를 또 축적하고 했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군부 내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하는 걸 보면은 60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궁핍해졌고 그 대신 군부들은 더 돈을 많이 축적을 했고요. 과거의 옛날에는 미얀마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미얀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천연자원이 많아요.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살고 있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소수민족, 그 에스닉 스테이트들의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네. 성군 정치, 또 정권이 부패한 점, 천연자원이 많은데도 국민이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북한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북한은 그 군부가 통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김정은 공산당도 그렇지만 일종의 군부가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일단 민주화가 일어나려면 지도자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국가에 뭐가 준 건가? 그다음에 국민한테 뭐가 준 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부나 이런 독재자들은 국가도 없고 국민은 더 없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국민의 복지보다 자신의 이익과 정권 생존을 먼저 챙기는 미얀마 군부 또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제재를 부과하면서 로힝야족 학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촉구할 때는 네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ICC 회복. ICJ 회복, 그리고 국가마다 그 Universal Jurisdiction을 apply해라.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미 그거를 그 Universal Jurisdiction 그거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 최고자들이 그 일단 자기네 영토에 들어오면은 체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재판소를 하나 만들어라. 왜냐면 ICC나 ICJ나 이런 게 너무나 묘연하거든요.
네. 최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또 미셸 바첼레트 최고대표가 북한의 반인도적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네 가지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그럼요. 물론이죠. 카운터빌리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서울 오피스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준비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싹 달라졌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을 또 우리가 헐뜯는다 해서 또 많은 정부가 말을 못하는데 ICC 회부도 해야 되고요. ICJ도 해야 되죠. 다 필요합니다. 네. 일종의 유고슬라비아 특별재판소처럼 국제사회가 그런 재판소도 ICC가 안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죠.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로 인해 민주주의 회복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언론들은 진단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무슨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도 빨리 이거를 그 쿠데타라는 거를 규명을 한 것도 참 그 저는 그거는 평가할 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그 targeted military sanctions. 물론 미국이 top 6 제너럴들은 sanction을 했지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military affiliated enterprise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금줄을 막아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sanction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sanction이 필요해요. 과거에 너무나 오랫동안에 sanction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갔고 더 지금 큰 문제는 IMF가 $350 million를 바로 며칠 전에 국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COVID relief 프로그램에 써가고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unconditional하게 보냈어요. 이게 지금 공부선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지.
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나 대응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국제사회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 생각해요. 너무나 국가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미얀마하고의 그 투자 협정이나 관계를 너무 빨리 그 이어나갔는데 물론 국민을 위한 그 투자들은 필요하죠. 뭐 인프라나 이런 투자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를 천천히 생각해서 원칙이 있는 대한민국도 너무나 거기에다가 묻지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포스코 같은 거는 또 라카인 로힝자 학살이 일어났던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과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확실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위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았다는 지적이신데 관련 투자국이나 업체들은 이번 쿠데타에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군부가 잘 자기네 그 투자 이익은 지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뭐 저는 UN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UN이 너무나 미온적이었어요. 특히 반기문 총장님이 시작했던 Human Rights Upfront Initiative예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 UN은 One UN으로서 같은 목소리로 Human Rights Upfront다. Human Rights Upfront은 미얀마에서 완전히 이게 사장이 돼버렸어요. 전혀 One Voice로 미얀마에 대한 비판도 없고 물론 뭐 UN 에이전시들이 자기네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비판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원칙 있게 모든 UN 에이전시들이 같이 합력을 그 합세를 하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리고 또 미얀마 정부가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low hanging fruit 먼저 따요. 그리고 또 UN과 UN 안에 있는 에이전시들을 이렇게 참도 가르고 가장 자기네들한테 말을 잘 듣고 손쉽게 일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을 먼저 선택해서 협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UN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UN은 그 정말 사명이 뭔지 미션이 뭔지 그걸 조금 잃은 것 같아요. 그 정말 필요한 국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존재한다는 걸 잃고 UN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그거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난해까지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낸 이양희 한국성균관대 교수로부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배경과 국제사회에 대한 재언들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2주가 지난 가운데 주요 부처들의 대중 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일 단위 언론 브리핑이 속속 재개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용했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횟수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소통 방식에서 감지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정례 브리핑의 부활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첫 브리핑을 개최했고 이후 거의 날마다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도 지난 2일부터 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Good afternoon. Allow me to once again welcome you back to the briefing room, your briefing room. Before we
앞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오바마 행정부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는 임기 초반부를 제외하곤 브리핑이 비정기적으로 열렸고 횟수도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은 수일 혹은 수십일 만에 한 번씩 정례 브리핑 자리에 나타나곤 했고 특히 후임인 스테퍼니 그리시엄 전 대변인은 약 9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언론 브리핑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대변인들이 기자들 앞에 서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 정례 브리핑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공보국장과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 대변인이 이끌고 있고 국무부와 국방부는 각각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과 존 커비 대변인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1일 언론 브리핑이란 용어에서 1위를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putting the daily back in the daily press briefing. But that's just a start. We're seeking to empower our workforce.
그러면서 1일 브리핑의 부활은 시작일 뿐이며 언론 담당관들을 포함한 국무부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변인을 통한 소통이 강화된 반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대면하거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방식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 대통령 공식 계정을 넘겨받은 이후 취임일인 지난달 20일부터 4일 현재까지 96건의 트위터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을 해 하루 평균 6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4년의 임기 기간 동안 2만 6천 건, 하루 평균 18건의 트위터 글을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엔 하루 평균 34건의 트위터 글을 올리며 임기 초반에 비해 트위터를 통한 소통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특정인과 회동을 마친 뒤 혹은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회견이 열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이런 방식의 기자회견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오벌오피스 등에서 기자들과 몇 차례 대면할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권투를 통해 힘겨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삶의 동력을 얻어가는 탈북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거친 세상에 놓여진 북한 여성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파이터는 가까스로 탈북해 도착한 한국에서 주인공 진아 씨가 권투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울어도 돼.
내 이름은 리신아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탈북자다.
연일 탈북민처럼 하나원에 입소해 한국 적응 교육을 받고 한국 정부 지원으로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은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으는 진아 씨. 그러다 청소를 시작한 권투체육관에서 우연히 낀 글로브가 그의 삶을 바꿉니다. 어린 소녀가 겪기 힘든 일들을 고비고비 넘기며 두 주먹에 곱지 않은 차별의 시선, 생존하기 위한 노력, 해체된 가족을 모으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실었고 마침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세계 3대 국제영화제의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 측은 한국인 윤재호 감독의 파이터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소개하는 제네레이션 부분 15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측은 파이터가 거친 삶에 노출된 주인공의 모습을 잘 묘사하면서 험난한 세상에 대한 민감한 접근법을 그려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감독은 젊고 굴하지 않는 북한 여성이 직면한 낯선 한국 땅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함께 탐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과 올해 배우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윤 감독은 사랑과 소통, 이해 등 가족에 대한 폭넓은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탈북민들의 애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탈북자인 엄마를 찾아 한국에 온 조선족 청년의 이야기 뷰티풀 데이즈를 제작했습니다. 영화 파이터에는 탈북 소녀가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찾으며 삶의 동력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녹아있다고 윤 감독은 말했습니다.
단순히 복싱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파이터라기보다는 좀 더 크게 보았을 때 그냥 한 인간이 주어진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본인의 상황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싸워나가고 본인이 원하는.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한 달간 개최 시기를 연기한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오는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6월에는 오프라인 등 야외 영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63년 2월 10일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파리 조약은 유럽의 7년 전쟁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강화 조약입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은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오하이오 강 주변의 인디언 영토를 둘러싸고 일어난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영국은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미 식민지 전쟁의 참전국 가운데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서쪽의 루이지애나를 동맹국 스페인에 할양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패전으로 플로리다를 영국에 할양한 대가였습니다. 스페인은 영국의 플로리다를 할양한 대가로 쿠바의 아바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일단 끝을 맺었으며 영국이 인도와 북미 식민지 패권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거대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식민지 항쟁은 영국, 프랑스 양국에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습니다. 영국은 북미 식민지에 대해 경제 통제를 강화했고 북미 이민자들의 반발을 불러 결국 미국 독립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1962년 2월 10일 동서양 진영 간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첫 스파이 교환이 이뤄집니다. 미국이 내놓은 인물은 뉴욕에서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다 검거된 KGB 대령 루돌프 아벨, 맞교환 상대는 미 중앙정보국 CIA의 유투기 조종사 프랜시스 게리 파워스입니다. 1960년 5월 소련은 소련의 영공에서 비행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유투기를 격추하고 조종사 게리 파워스를 체포합니다. 소련은 미국의 스파이 비행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미국에 수천 명의 스파이를 보내고 있다며 소련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다 1962년 2월 10일 미국과 소련이 CIA 유투기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소련의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맞교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